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떠난 거기는 어디이며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거기를 떠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18장부터 등장하는 엘리야의 행적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지시를 따라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끌고 가 처형했습니다. 이를 통해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더욱 지지할 것이며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이때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고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2km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22km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엘리야가 한 걸음에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제 그곳에 가서 승리를 선포하면 되는데 이 기대와 이 흥분감에 그는 단숨에 이스라엘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있었고 갈멜산에서의 이적 사건을 보고받은 이세벨은 대노하여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그 모습 그대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세벨의 태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아합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는 엘리야까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 한 여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 850명을 처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라 최소한 850명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군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위대한 기적을 이루었던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대노했을 때 아합 왕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면서 고양이 앞에 쥐신세로 전락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아래 있는 부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에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여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호렙산에서 숨어서 비참하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조되는 두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멜산이요, 하나는 호렙산입니다. 갈멜산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는 기적의 장소이며 그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환호의 목소리를 외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공격했던 대적들이 제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갈멜산을 동경합니다. 갈멜산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호렙산은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기에 비겁하게 숨어 지내야만 하는 곳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펼침으로 자신이 그토록 이루기를 원했던 꿈 같은 그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갈멜산을 떠나서 이제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것, 자신의 꿈이 실현되기는커녕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호렙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야가 떠난 거기는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엘리야가 머물기를 원했던 곳이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엘리야는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만났던 그 만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만이 자신의 대적 이세벨과 싸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만난 하나님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작은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는 왜 이곳에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엘리야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이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엘리야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서 머물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유별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고백했던 만군의 하나님의 히브리어 원어는 체오바트인데 이 체오바트는 전쟁이나 싸움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거나 아니면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전쟁에서 나를 도와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 체오바트입니다. 이 단은 성경에서 282번이 사용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다윗이 전쟁터로 달려가면서 선포했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다윗이 고백했던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 체오바트입니다. 자기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달려가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체오바트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전쟁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도와서 승리로 이끌어주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백한 하나님도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 체오바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은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의 대적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나를 도와 그 전쟁에서 나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언약을 버리고 당신의 제단을 허물고 당신의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나만 남았는데 나의 생명마저 그들이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이 지경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이 만군의 하나님이 맞다면 어찌하여 나를 위해 아무 일도 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내뱉으며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바람이나 큰 지진이나 타오르는 불꽃이 한바탕 소용돌이 치고 사라진 그 다음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음성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전쟁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 자신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하나님, 자기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구해줄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앞에 나타날 하나님을 강력한 바람이나 큰 지진이나 타오르는 불꽃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소리에 불과한 모습으로 엘리야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실망한 엘리야는 동굴 어귀로 뛰어나가서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찾아와 똑같은 말씀으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동일한 질문에 엘리야는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작은 목소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어떠한 전쟁에서든지 반드시 승리하시고 대적으로부터 나를 도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언약을 어기고 당신의 제단을 허물고 당신의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내 생명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엘리야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장소는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습은 지금 호렙산에 나타난 연약하고 작은 목소리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불협화음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의 불협화음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만군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현실은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현실입니다. 믿음이 좋고 마음씨 착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쉽게 나쁜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정직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가 하면 정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현실은 이 모양입니까? 지금 엘리야의 원망은 오늘 우리의 불평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왜 응답하셨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전에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를 도구 삼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지 엘리야 개인의 야망이나 엘리야의 기대감을 이루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엘리야가 알았다면 그는 자신의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이것만이 자신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엘리야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 엘리야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자 이전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지 범죄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단칼에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큰 지진과 타오르는 불꽃으로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때문에 항상 불안감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공포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찌 보면 연약하고 나약한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마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구유에 태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무시무시한 전능자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제물삼아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단칼에 제거하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대적들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악들을 제거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셔서 변화된 나를 통해 나의 대적들까지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호렙산을 떠난 엘리야가 만난 사람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였습니다. 본문 1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그동안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드라마틱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끊임없이 갈멜산의 영광을 또 한 번 재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끄신 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묵묵히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는 한 사람의 작은 일터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밭에서 열두 결의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열두 결의소라고 하는 것은 열두 쌍의 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수 한 결의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거기에서 여기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거기는 호렙산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는 갈멜산의 그 위대한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 싶은 마음에, 현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자리라면 여기는 어느 누구도 바라봐주지 않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시골 마을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저기는 나 혼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있는 자리라면 여기는 나 말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모세처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유별나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자 그는 그 즉시 자기가 몰던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겉옷은 입고 있는 사람의 위치와 직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졌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엘리사에게 전수시키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부르심에 엘리사는 그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전에 그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20절입니다.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한 사람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당신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서 당신을 따르도록 허락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띠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해서도 안 되고 자기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까? 쟁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밭을 갈기 위함입니다. 밭을 갈기 위해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게 되면 쟁기 잡은 것이 똑바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꾸불꾸불 밭도랑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부름받은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보아야 돼서 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해봐야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주인은 대노하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골목에 나가서 산 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대노한 것입니까? 밭을 산 것이 죄입니까? 소를 산 것이 죄입니까? 장가 든 것이 죄입니까? 밭을 산 것도 소를 산 것도 장가 든 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밭을 샀기에 소를 샀기에 장가 들었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자기의 소를 잡고 소 기구로 불을 지펴서 고기를 삶은 후에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한 엘리사와 엘리야의 모습은 대조가 됩니다. 어쩌면 엘리야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엘리사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먹었던 그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후에 엘리야의 사역은 점점 약해지고 엘리사의 사역은 점점 부각됩니다. 가나안 전역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멈추게 했던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다 사르는 그 이적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엘리야가, 그 위대한 엘리야가 이제는 서서히 사역의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혹시라도 갈멜산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 가운데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나의 낙심과 나의 불평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갈멜산에서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멜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호렙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갈멜산에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호렙산에서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코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기 전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과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의 겸손함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과 기쁨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로 인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